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성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듣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목사님, 솔직히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왠지 완벽해야 하고 또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재밌는 건 다 포기하고 엄숙하게만 살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거룩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 단어의 기본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시고 구별된 분이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산다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산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외적인 행동보다는 내적인 상태와 더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내적인 상태가 결국 외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모든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또는 기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행실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요. 제가 매 순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거룩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음란과 색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 이런 실제적인 선택들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주의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규칙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과 율법주의를 혼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외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내면은 더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규칙은 지켰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진짜 거룩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진짜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만 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어떻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하지만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주의와 거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율법주의는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반면 거룩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두려움과 자기 인정 욕구에서 나오지만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사는 건가요? 친구들도 만나면 안 되고 즐거운 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셨지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런 죄인들의 죄를 그냥 괜찮다고 놔두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셨던 거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려가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보내며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럼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쉽게 말하면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 속에서 수영하려면 아예 빠져도 안 되고 물 밖으로 나와도 안 되는 거랑 비슷하네요.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죠.
세상의 가치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돈, 명예, 권력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위대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이 위대함인 것이죠.
섬긴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돈, 명예, 권력을 얻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은 우리가 돈, 명예, 권력을 얻도록 도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잖아요.
네, 잘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산다는 뜻이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거나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살 때 우리는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배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과 관련된 가르침도 결국 거룩함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술, 담배, 빙도 같이 몸을 상하게 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도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죠.
단순히 건강에 관한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도 거룩한 삶에 관한 문제였네요. 그래서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 음식에 관련한 규칙도 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히기 쉽다고 하죠. 말과 생각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5장 4절, 빌립보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욕설, 거짓말, 험담, 음란한 농담 같은 것들은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죠.
생각해보니 제가 친구들과 있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죠.
그럼 생각은 어떤가요? 율법의 겉모습과 행동에는 조심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각이 거룩하지 못했다고 책망을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룩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서도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목사님,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내 의지로 막을 수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했습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키우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그것을 거부하고 선한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전에 들었던 생각에 관한 비유가 떠올랐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정말 멋진 비유 같아요. 내 생각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떨쳐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었네요.
혼자 있을 때는 거룩하게 살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직장과 학교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직장에서 정직하게만 살면 손해보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꼼수 부리고 편법 쓰는데 저만 정직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정직한 사람이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게 되죠.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는 동료나 친구가 있을 때는 그들에게 내가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주변에 두고 나쁜 습관을 가진 친구와는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을까요? 친구들이 술 마시자, 놀러 가자고 하면서 방탕한 삶으로 나를 끌어들일 때 거절하면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아예 관계를 끊어야 하나요?
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죠. 우리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죄악된 행동에는 함께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균형인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자꾸만 실패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뜻인가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네, 잘 보셨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살면 무엇이 좋은지를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는 뜻이죠.
자기 고집이나 악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거네요. 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면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함 같은 좋은 것들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거룩하게 살면 행복해지는 것이군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들이 거룩함 속에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죠. 예, 이렇게 재미있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두 분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 뭔가 참아야 하고 열심히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죄악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럽게만 생각했던 거룩한 삶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행복의 모습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자세히 알기 전에는 거룩에 대해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복잡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혼자 산속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거룩한 걸까?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도 타락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 속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다면 느리더라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저도 느낀 점을 살짝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 역시도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하기 어려운 그 높은 하나님의 규칙을 나한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만 같고 그렇게 느꼈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느끼고 알게 되다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아름다움 자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은 아 저거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추악한 것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우리 뒤통수 치고 괴롭히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고 희생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거룩함은 우리가 도저히 하기 어려운 숙제도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규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북조선의 신자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신 북신은 성년님들, 여러분들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모임들이 있지요.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은 똑같은데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소재활동이나 동창모임 또는 친교활동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함께 공동으로 생각하는 그 존재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창모임은 나이가 같은 친구들의 모임, 그리고 친교활동이라고 하면 독서, 뭐 운동 이런 주제가 다양할 텐데 교회의 모임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삶을 나누는 그 방식 자체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동감합니다. 저도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친교 활동이나 모임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활동하며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있어서 세상 모임과 비슷해 보일 겁니다.
그 모습은 교회의 일부이거나 피상적인 모습일 뿐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장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만일 교회가 소조활동이나 친교활동의 모습이 전부라면 교회의 참모습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소조활동이나 친교활동이라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예찬의 자리에서 부유한 성도들에게 소외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도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끼리끼리를 좋아하는 성향은 결국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게 되고 그것은 죄와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이 될 것 같네요.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말씀의 잣대로 잘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 방언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으킨 문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상되는 대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비유를 들어 교회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의 몸과 각 기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와 일치시킵니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시는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바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의 성도 하나하나였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을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었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광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누구도 구분 없이 교회인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 완전히 잠겨버려서 성령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잠겨 거듭나게 되는 것을 바울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물로 받게 되는 세례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전에 나는 죽고 성령으로 푹 잠긴 나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광대하심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광대하시지만 세밀하신 것처럼 성령도 그러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느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성령은 교회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넉넉히 그 안에 잠기게 하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크신 분이시군요.
맞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안 임하는 분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바다에 잠겨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지만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몸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발과 귀의 예를 들어 조금 덜 중요한 은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눈과 머리의 예를 들어 본인이 더 중요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발은 자기가 손이 아니라서, 귀는 자기가 눈이 아니라서 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눈은 손에게, 머리는 발에게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몸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요. 귀가 두 개라고 해서 한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여러 개라고 한두 개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손에 있는 작은 손톱 하나까지도 우리 모두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 들으면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몸의 가장 작은 부분도 다 자기 역할이 있고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바울의 요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한 몸처럼 긴밀하게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유기체적인 한 생명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소조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모임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도 떠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교회는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생겨도 교회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의 문제가 유독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한 죄는 더 크게 욕을 먹고 교회 공동체를 해치며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한 몸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교회는 같은 취미와 관심사로 보이는 사교 집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성령을 마셔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더 드러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조금 덜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 나의 소중한 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히려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지체는 우리의 몸이 낫기 위해 더욱더 신경 쓰고 돌봐야 할 지체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몸이 크게 아파보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이 아니어도 요리를 하다가 살이나 손톱을 살짝 베인다든지 해서 몸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 상해를 입어도 생각보다 많은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내 몸의 일부가 아프면 나의 온몸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던 몸의 부분들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교회의 각 구성원들은 그 몸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이 말씀은 특별히 여성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거나 옷을 차려입을 때 나의 강점에 신경을 씁니까? 약점에 신경을 씁니까?
아무래도 강점이라 보이는 부분보다는 단점이라 보이는 부분이 더 신경을 씁니다. 신체적 단점을 가르기 위해 화장하고 옷을 차려입는 데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큰 풍경과 배경을 더 신경 쓸까요? 아주 작은 부분들을 신경 쓸까요?
작은 부분들에 더욱 주의 깊고 섬세한 묘사가 필요하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려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울은 계속해서 앞서 말했던 의학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몸의 작은 한 부분이 아플 때 몸 전체가 아픈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약하고 능력이 적어 보이는 지체는 오히려 더 세밀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전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들이 약해지는 것은 교회 전체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했던 은사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은사 목록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은사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에 차별이 없다고 말해왔던 바울이 더 중요한 은사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더욱 근본적인 어떤 것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예리한 말씀입니다. 특히 첫째부터 셋째가 그렇고 맨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방언의 은사는 맨 마지막으로 가 있습니다. 은사 목록의 맨 처음에 사도, 선지자, 교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은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의 목록으로 보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앞서 말한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재에 더 이상 없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사도직분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사도들로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과 자칭 사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 선지자라는 직분도 오직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은사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지금 존재하는 것은 교사의 은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각 교회의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서로 돕는 은사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들의 직분과 같은 것으로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가리킵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배의 조타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의 키를 쥐고 방향을 잡는 은사로 지혜롭게 다스리는 장로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개인에게 유익한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이 모든 은사가 골고루 모두 다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의 은사만 추구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이며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모두 작동이 되어야 교회가 한몸됨이 유리됨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논의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두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방언보다 더 큰 은사, 앞에 나온 말씀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장에서 상세히 설명됩니다. 둘째,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은사의 우월성이나 따지다가 그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 받고 사용해야 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도 다 잃어버린 채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삶의 최고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있다면 은사는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우열간의 관계 속에서 경쟁하는 것을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삼고 있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것과 같죠.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 각 부분인 한 성도 한 성도 간의 지체의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강한 지체들이 자신의 연약한 몸을 돌보듯 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곳, 그래서 함께 지어가고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부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담아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평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로 빛으로 드러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드디어 고린도전서에 꽂힌 1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의 다른 장들과는 달리 이 부분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라고 평소 느꼈었는데 역시 시로 된 장이었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바울이 평소에 깊이 묵상해 넣고 이미 만들어 놓은 시를 내용 전개상 삽입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너무 정교하고 아름다운 시여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인용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종종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전하다가 그것을 굉장히 시적인 언어로 바꾸어 증거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영감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너무 아름다워 종종 감탄하며 읽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러워할 만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자주 쓰던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매력이나 가치에 이끌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집착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 지식에 대한 사랑 등 자기중심적인 것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을 표현하자니 이 단어가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사랑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희생해 철저하게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잘 사용되지 않았던 특색 없던 단어인 아가페가 오직 성경적인 이런 의미를 담고자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희생적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가페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도 아가페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깊고도 놀라운 것을 담고 있군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진정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과 대비하기 위해 쓰인 각 예들은 점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의 방언, 천사의 말 등은 개인적 경건의 유익만을 위한 것들이고 2절의 예언과 믿음의 은사는 남에게 유익이 될 법한 것들이고 3절은 완전한 자기 희생적으로 보이는 구제와 하나님께 대한 온몸을 바친 헌신을 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경건에 관한 것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광란의 의식을 거행할 때 썼던 도구들입니다. 구리로 만든 항아리로 소리를 쨍쨍하게 울려 퍼지게 하는 일종의 확성기 역할을 했던 것이고 꽹과리는 진짜 우리 꽹과리처럼 박자를 맞추는 악기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도 화음도 없었고 계속 지저대는 개처럼 매우 거슬리는 소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바울은 사랑이 없는 방언과 고상한 천상의 언어들이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거슬리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자신에게는 천상과 교통하는 언어일지라도 사랑이 없는 이 언어들은 다 다른 이들이 볼 때에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로 예민하게 해 남을 짜증하게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예언하는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등장하는데요. 은사 목록에서 봤던 것처럼 예언의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사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나눌 때 단지 공부가 재밌거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한다면 그 역시 아무것도 아니군요.
맞습니다. 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힘으로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산을 옮기우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빌리면서도 그것에 대한 자기과시를 하려는 의도로 충만해 있다면 역시 아무 가치 없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에 열심을 다해 충성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경고로도 들려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나의 봉사와 섬김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꼭 살펴야 합니다. 사랑 없는 말씀과 능력 행함은 아무것도 아닐 뿐 아니라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쪼개서 나누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며 구제하는 행위도 사람에게 보일 영광을 취하려고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위는 당시 신에 대한 최고 헌신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행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지른 성도님들, 모든 은사들과 가치 있는 행동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안에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듯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구분 없이 교회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마셨습니다. 몸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가 불편해도 몸 전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약한 지체는 더욱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지체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각자의 모든 은사는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고 상호작용이 되어야 교회의 한몸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의 우월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삶의 최고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먼저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가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행동, 그리고 예수의 철저한 자기 희생적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담기 위해 차용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대표되는 개인적 경건의 유익만을 위한 은사도,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예언과 믿음의 은사도, 더 나아가 완전히 자기 희생적으로 보이는 구제와 하나님께 온몸을 바치는 대단한 헌신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시적 언어로 들려줍니다.
모든 은사들과 가치 있는 행동들의 기준은 그 안에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몸이며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마셨다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이것이 세상의 모임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고 교회 안에는 어떤 종류의 차별과 우열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없음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이 몸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가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프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듯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는 더욱 돌봄을 받아야 할 지체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교회의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모두 다 필요하고 그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교회의 한 몸이 유지될 수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은사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삶의 최고 원리인 아가페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희생적 사랑의 행동과 의미를 담은 단어로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은사도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했음을 알려주며 모든 은사들과 가치 있는 행동들을 구분하는 것은 그 안에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복의 소리라 주.